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47번째 시간이고요. 면죄부와 현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다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향하는 이안유에 휩쓸려서 조난위기에 처한 일가족 9명을 해수욕장에 있었던 80명의 해수욕객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인간대를 만들어서 구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안류는 해안에서 갑자기 바다 방향으로 급하고 빠르게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이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얕은 해변가에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언제 어디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여름 휴가 중에서 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깜빡 예의롭게 이제 이 튜브를 타고 하늘을 보고 누웠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해변을 따라 멀리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해류를 따라서 한참을 내려가 정신없이 해변가를 다시 돌아 나오는데 정말 죽을 고비, 죽음의 공포를 겪어서 진땀이 흘렀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변화무쌍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주도되지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뜻밖의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약 1500년의 세월에 루터와 칼빈 때까지 거의 1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원래의 위치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원래의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 순수한 성경 진리가 아닌 인간 철학과 전통으로 버무려진 엉뚱한 교리를 붙들고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회개는 성화의 과정임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어느 사이엔가 중세 천주교회는 그 성경적 가르침에서 떠나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고 말하면서 3단계 회개를 가르쳤던 겁니다. 첫째 단계 죄의 경중에 따른 통회, 둘째 사죄 앞에서의 죄의 자백, 보통 고해성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이미 두 가지는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보석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중세 천주교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악행을 중지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원래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죄의 잘못을 느끼고 변화된 삶이에요. 그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근데 중세 천주교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서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많이 원래 오리지널 성경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아 이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보석해야 된다. 뭔가 죄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를 보석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이죠.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눈물, 근심, 금식, 그다음에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풀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긍휼로 죄책은 용서하셨지만 그의 공의로우신 징계로 말미암아 형벌은 그대로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형벌을 보석을 통해서 갚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보석금을 내고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게 그런 보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라고 하는 것은 좀더더 덧붙여 가지고 온전한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하지만 성경과는 크게 다릅니다. 성경은 죄사함의 그 어떤 보석도 필요 없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했고,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로서는 죄사함과 죄의 형벌인 저주와 사망 권세를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보석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죄 용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사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천주교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사함과 화목이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일어나지만, 세례 받은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보석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열쇠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그 원래 뜻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서 살게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런 보석의 이론 속에 나온 잘못된 교리가 그 유명한 면죄부와 연옥설입니다. 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 행위들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죄 용서의 교리가 잘못된 신앙 행동인 면죄부와 연옥설을 낳게 된 겁니다. 면죄부부터 생각해 보지요. 면죄부는, 중세에 있었던 면죄부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목적으로 온전한 보석을 이루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석의 한 방편으로 소개됐습니다. 삶이 변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형벌의 문제는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보석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중세 천주교는 교인들에게 죄인들의 부족한 공로를 어떻게 채우는가 그 방편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로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막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공로도 넘쳐요. 자기 자신이 천국 가고도 남을 도와줄 만큼의 넘치는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도 당연히 자기 자신 천국 가고, 근데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눠줄 정도의 또 이렇게 공로가 충분히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그리스도, 순교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 넘치는 공로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것이 부족한 다른 일반 성도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고난을 그 사제들에게 주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제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되게 이상해요. 예. 그래서 영구적으로 유효한 면죄부나 몇년 동안 유효한 면죄부는 교황이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로를 이렇게 이게 맞는 무슨 저기 프로포리 가진 것처럼 나눠주는, 예. 그래서 교황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제 이렇게 딱 면죄부, 교황이 주는 면죄부는 몇년 동안 유효해요. 그 사람 모든 죄를 몇년 동안 면죄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 100일 동안 유효한 면죄부는 추기경이 발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유효한 면죄부는 추교들이 발부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을 교회가 악한 돈벌이에 이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 가르침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외에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할 분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죄인들의 그 어떤 보석 행위로도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데 개신교 내에서도 이상한 가르침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성경인 것처럼 거짓하는 사람도 진짜 많다고요.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중세 천주교회의 그 면죄부는 사라졌지요. 그러나 여전히 보석의 개념은 남아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발견될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강한 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잘못된 교리, 죄 용서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의 비유처럼 엄청난 빚을 값없이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집니다. 되게.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갖게 되면 용서가 쉬워져요. 바른 교리. 내가 1만 달란트 엄청난 것을 공짜로 용서받았는데, 나도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500데나리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리를 가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지고. 그런데 용서가 보석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뭔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도 역시 뭔가를 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처럼 단순히 회개하면 안 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어한다든지, 혹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최소한 나를 위해서 밥을 사야 한다든지 등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회개할 상대가 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절대 용서란 없어. 그래서 한번 토라지면 끝까지 용서치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뜻밖의 많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강한 교리를 갖지 못하면 형제의 잘못을 늘 마음에 꽁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은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강한 교리를 갖는 대신에 용서가 보석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러니까 보석으로서 자꾸 뭔가 다른 행위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대신에 그냥 구제나 헌금, 금식과 같은 헌신으로 대신하려는 경향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이나 헌금 생활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배려심 적고 교만하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말로 상처를 잘 주어서 인간관계 좋지 못한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강치 못한 교리가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죠. 부부 생활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 작년에 왔던 각설의 잘못들, 이런 거 자꾸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건강한 교리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릎 꿇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무릎 꿇려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리.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된 성과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연옥설입니다.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보석 교리는 연옥설의 그 근원이 되었습니다. 중세 천주교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했지요. 근데 천주교에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중세 천주교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의 천주교에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세 곳으로 유의했어요.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 순교자들, 뭐 이게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중죄를 짓고 회개찮은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으로 직행할 만큼 깨끗한 의인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장소가 영어로 Purgatory, 연옥입니다. 연옥은 죄 가운데 죽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는 정화의 장소입니다. 이상한 교리는 늘 이상한 행동을 야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연옥에. 아직 천국에 못 갔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연옥에서 죄의 형벌로 고통하는 죽은 사람들의 보석을 위해 그분들의 부족했던 부분, 공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면제부도 사고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과거 이시조선 멸망에 기여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세금 비리가 특히 큰 역할을 감당했었지요. 당시 성행했던 세금 비리 중에 뭐 한두 가지 소개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까지도 군역을 물리는 황구 첨정, 그러니까 입이 아직 빨간 아이들, 어린애까지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에 이미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둔갑해 군포를 물리는 백골증포가 있었습니다. 중세 천주교의 연옥설은 마치 죽은 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백골증포를 닮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면제부를 구입하면 그 죽은 자가 연옥에서 사면돼서 천국에 간다는 이론입니다. 중세 천주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성경을 오역했지요. 저들은 연옥설을 주장할 때그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제시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볼까요? 이게 중세 천주교에서 사용했었던 이게 텍스트입니다. 연옥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중세 천주교에는 이 구절을 이제 풍유적으로 해석했어요. 여기서 불이 뭐냐? 불이. 이 불을 연옥의 불이라고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연옥의 불. 연결이 잘 되세요, 여러분? 이게 연옥의 불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풍요적인 해석은 무엇이나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비유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666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도들이나 순교자 같은 성인들 외에는 대개가 다 연옥에 가서 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서 이렇게 공력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사도들은 이 불을 연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의 시험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시험으로 각 사람의 공적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죽은 후에 일반 성도들이 간다는 연옥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죽는 순간에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얘기했지. 무슨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나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는 누구든지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오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도나 순교자들의 못지않게 죽음을 맞는 즉시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누가? 성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시대와 그 초기에는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1500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완전히 엉뚱한 기독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 전체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아마 우리도 교회도 성경 통독 많이 하는데. 그한 군데도 없는데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욕되게 하는 잘못된 신앙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옥설은 면죄부와 같이 우리의 죄책은 주님께 용서받을지라도 죄의 형벌,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잘못된 보석 사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처음 시작에 뿌리가 잘못되니까 나중은 막 엉망진창이 된 그런 개념이 연옥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나 순교자나 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불러서 죄 용서받고요, 모든 죄의 형벌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다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통회, 자백, 보석의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왕복하는 인생이 안 되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로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그 어떤 보석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범사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휴가철 이제 거의 지나가나요? 해변을 찾을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안류에 끌어 들어갈 수가 있고, 멍하니 하늘 보고 떠 있다가는 해류에 밀려서 원래 위치에서 크게 동떨어진 곳에 떠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로부터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흘러흘러 변질됐습니다.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세월의 흐름 따라 흘러흘러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새로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뭐 오늘 말씀드린 것도 새로운 신학 이론이 아니지요. 오히려 켈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리지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온 자신을 발견하곤 정신없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운동도 마찬가지로 개혁운동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흘러흘러 이상한 곳에 서 있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모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엉뚱하게 흘러흘러 주일 성수도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겁니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삶과 인격이 변화로 돌아오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순종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원래 성경과 사도들은 그 누구도 면죄부와 연옥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면죄부와 연옥설에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없인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씻고 형벌에서 구속하고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이르기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교회는 원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져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보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석, 예.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고 게다가 죽은 자들에게까지 그 보석의 개념이 확장돼서 면죄부와 연옥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얼마나 이상한 이단 사설로 혹세 몸이라는 집단이 될 수 있는지를 역사는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라요.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치우침이 없기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아무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셔서 모든 이단 사설에 대한 바른 분별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르시고 값없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